오늘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지리적인 환경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18장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다가 이 19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리가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남쪽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고향 근처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 전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남하하시는 이 발걸음이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으심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남쪽 유대 땅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이어가시면서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한 결심도 더 선명해지게 되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려 하시는 주님의 결심도 또 결연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말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장하고 더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혼에 대한 교훈이 있고 또 그 다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영생 얻게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주님 대답하시기를, 원래는 그렇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도 완악해서 이혼을 거듭하고 아내 버리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이혼 정서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원칙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생각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서로 마음에 합한 배필을 만나서 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다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와 판단대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고 불가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한다고 하는 이 합한다는 단어가 매우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접착제로 종이 두 장을 붙여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접착제로 종이 두 장을 붙여놓으면 잘 떼어지지가 않지요. 억지로 떼면 뗄 수 있겠지만 떼고 나면 두 종이 다 심한 상처를 입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막대기를 노건으로 느슨하게 묶어놓은 것과 같은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한 비크에 넣어서 흔들어 섞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화학적 융합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명히 또 하나 지적하신 것이 남자와 여자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큰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임을 마음에 항상 명심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대답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완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성이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정한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죄인 아닌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정서를 주어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장치로 이것을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강한 교훈인데 결국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대로 원래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이해와 관용으로 한몸 이루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윤리요 도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영생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또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 첫째는 부자였고 둘째는 청년이었고 셋째는 관원이었다 관리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관리라고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당히 고위직의 정치적 신분을 가진 사람 공회의 의원들을 말할 때에도 관원 니고데모를 말할 때에도 아르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아주 장래 유망한 젊은 청년 정치인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에 유리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젊은 사람이고 거기다가 부모를 잘 만났는지 큰 부자이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지위가 든든한 장래 유망한 젊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모든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은 진지한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꿇어 엎드려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구도적인 열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던 자기 권력과 자기 신앙에 도취했던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가 이 젊은이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했고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됩니다. 그 하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To do의 문제가 아니고 To be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좀 더 추가하면 자기 공적을 좀 더 보태면 현재 삶에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계명 다 지켰습니다 대답하는 그에게 그러면 너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재물에 걸림이 되어서 영생 걷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 원래의 길로 돌아간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 밑에 떨어진 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사람은 세상 근심과 재리의 유혹을 받아 결실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시험으로 많이 받고 유혹을 받게 되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영생의 길을 부르러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던 만큼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얼마나 가지면 부자이고 얼마를 가지면 천국 들어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겁니다. 소유의 한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정신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졌어도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면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이다 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또는 물질이든지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유의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이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비함이 또 성실함이 헌신적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0.01%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 자리에게 맡기면 단 0.0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인데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주님의 은총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낙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영생을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지위를 얻는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 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낙타 바늘기 통과하듯 그런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것을 주님께 의지해 살아가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 배를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해서 돌아가지 말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능력 의지해서 낙타 바늘기 통과하듯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는 축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해 주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